반갑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네. 힘드시면 푹 주무셔도 됩니다. 의자에서 밑으로 엉덩이 조금만 빼면 안 보이거든요. 편안하게 쉬십시오. 기만 열어놓으시고 쉬시면 한 시간 지나면은 마음에 뭐 들어오고 남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네, 1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없잖아.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근성으로 가면은 다 그렇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됐다고 말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에서 배운 어떤 학식이나 상식을 갖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해는 하시겠지만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이제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못 받아들이잖아요. 이제 세상의 이제 물건들을 보면은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핸드폰, 어떤 원리에서 전선이 없는데 어떤 원리에서 상대방 목소리가 내 폰에서 스피커폰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처럼 들려주잖아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또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상식 속에 맞으니까 받아들이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어떤 핸드폰을 가지고 이 전자나 컴퓨터 쪽에 전혀 무리한 사람들, 정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기계를 보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경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확인이 되거나 느껴졌을 때 믿으려고 하니까, 그걸 믿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이렇게 하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하답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우리 마음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이 원래 내게 준 것은 흙이죠. 흙을 취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다른 데로부터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 우리에게는 들어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준 흙 플러스 생기에 하나 더 첨가된 게 있는 게 이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가 생각에서 걸러져 버리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대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럼 이 생각이 말씀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입으려고 그러고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에 잡히다 보니까 이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다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2000년에 세상죄를 가져갔다는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만 끝낸 게 아니고 우리 병도 끝내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음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주셨다고 했고요. 그러면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루 놓으셨는데 왜 내 안에는 평안이 없고 왜 나는 병에 끌려다녀야 되고 왜 나는 죄에 지금 끌려다니고 살아야 하느냐. 그럼 내가 끌려다니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서 올라오는 이 생각에다가 자꾸 내가 마음을 내어주니까 그게 내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요. 우리나라의 통행금지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통행금지법. 혹시 그 통행금지법이 언제 세워진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있었던 건 알고 계시지만 언제 잘 모르시겠죠? 가르쳐 드릴까요? 별로 영향가 없지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해방 직후에 1945년도에 통행금지법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통행금지법이 해지된 것은 1982년도에 통행금지법이 끝이 났습니다. 그 법은 여전히 법 조항에 남아있지만은 1982년도에 제가 달수는 못 외우겠는데 전두환 정권 당시죠. 서민들이 밤늦게 이제 포장마차를 이렇게 생활하다가 집에 가다 늘 이제 잡혀가지고 벌금을 물고 이런 때문에 서민들을 좀 편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법이 해지법이에요. 통행금지 해지법. 이 법은 1982년도에 국회에 통과돼가지고 반포가 돼서 지금 그 법 효력이 지금도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있는 모든 땅 안에는 통행금지 해지법이 지금 세워져 있기 때문에 12시 넘어서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문제를 안 삼잖아요. 삼습니까? 너무 이제 그걸 잘 지켜가지고 밤늦게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많지. 그죠?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려요. 통행금지 해지법을 잘 누리고 산다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이루어놓으신 새 언약의 법 안에 이루어진 이 세계는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고 사느냐. 그걸 이루어놓은 것은 주님이 해놓으신 거고 이제 믿는 건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 믿게 하는 게 우리에게 올라오는 생각이라는 것이 자꾸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이게 만드니까 생각에서 말씀에서 왔다 갔다 이것만 이제 계속 반복하고 살잖아요. 말씀을 따라갔다가 생각 갔다가 이렇게 이제 막 사니까 누구 보면 이제 그 시기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 예. 그러고 살고 있는 내가 나를 봐도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충만하다가 돌아서면 막 어려워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그죠? 예, 그런 삶을 이제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그 어려움은 왜 어렵냐? 정말 어려서 어려운 거냐? 아니거든요. 이미 끝나 있는데 그걸 내가 마음에서 안 믿으니까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다 자꾸 마음을 내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경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에 보면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가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읽어본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지만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내 안에 그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내려가다 보면은 7절에 가서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서 보면은 자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그 다음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게 그 말이잖아요. 자 지금 앞에 있는 저 카메라가 아마 저를 클로즈해가 지금 잡아놓고 있을 거예요. 그럼 저 카메라에 있는 모든 기능이 전기와 연결이 돼서 저 렌즈는 저를 이제 클로즈 딱 해놓고 이제 이 화면을 받아서 기계를 통해서 모니터로 나가겠죠. 그러면 저 어떤 기능 연결된 부위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끊어져 버리면 카메라가 아무리 저를 잘 받아놔도 모니터에는 안 나옵니다. 맞아요? 카메라 렌즈는 저를 잡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끊어져 있으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릴레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면 되는데 하나님하고 내 마음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세워져야 되는데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신앙이단 말입니다. 그럼 적어도 내가 여기서 있지만 카메라를 저를 설치해놓고 있지만은 렌즈를 저를 포커스를 하고 당겨잡는 게 아니고 완전 밀어버리면은 그냥 뭐 모자이크 처리한 것처럼 나오겠죠. 그걸 정확하게 이제 맞춰놓으면은 싫든 좋든 그걸 끄기 전까지는 계속 거기 나올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어떤 생각에 잡혀있든지 내가 어떤 마음이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건 내 삶이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 당신이 일을 하실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던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가보면 이제 그 혈관에다가 그 닝글이라고 하는 주사를 꼽죠. 바늘을 통해서. 그럼 여기 이제 달려있는 약이 호수를 통해서 바늘 끝은 내 혈관을 들어와서 내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묶어놓고 내가 잠을 자든 장난을 치든 뭘 하든 그 연결된 이 혈관하고 연결되는 이 주사약은 호수를 통해서 그 중간을 막기 전까지는 계속 그 약이 내 몸 안에 들어옵니다. 내가 싫어해도 들어오고 좋아해도 들어와요. 나는 이 약 막기 싫어 소리 질러도 들어와요. 그거는 이 혈관하고 호수와 연결되면 들어오는 것처럼 마음하고 하나님하고 내 마음만 연결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믿음이라 그러는데요. 자, 금방 읽어드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 그 앞에 구절에 보면, 내가 너를 택했고, 그러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나라는 사람을 굳세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요즘에 이제 보기 참 어려운데, 제가 어릴 때를 보니까, 장날 내려가다 보면, 입구에 대장간이 이래 있어요. 대장간 압니까? 요즘 젊은 사람 잘 모르겠어요. 대장간 크는 게 뭐냐면, 옛날에 철공소 시작되어 있던 조만한 시골 철공소예요. 거기에 이제 가면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옆에 이제 풀무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푹 놀아가지고 붙이고, 거기에 이제 막 숯불에다가 이제 쇳덩어리 같은 거, 이런 거 넣어서 이렇게 달구어 가지고 이제 그 대장장이 아저씨가 막 그 와한마로 망치로 막 때려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거는 이제 그 쇳덩어리는 대장장이 아저씨가 원하는 물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두들겨 맞아요. 뭐 열 번 맞아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자기가 이만하면 됐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쇳덩어리가 전에 어떤 데 쓰임을 받았던 것이 간에 그 쇳덩어리가 대장장의 손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그 쇳덩어리를 갖다 주신 분이 이걸 갖고 무엇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사는 동네 시골에서는 그걸 쇳덩어리가 전에 쓰던 이제 괭이를 갖다 주면서 이거 낫으로 빌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빌어달라고 해요. 예, 합천 꼴짝에서는 표준말입니다. 그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불에 달고 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이제 낫을 만들어요. 또 칼을 만들고. 그럼 이거는 이제 대장장이 아저씨가 볼 때에 칼이 만들어졌다라고 딱 여기 올 때까지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럼 대장장이 아저씨 마음에서 맞아야 와 한 마로 두드려 맞는 게 끝나고 풀무불에 달구지는 게 끝나고 물에 들어가서 담금질하는 게 끝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장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그걸 다시 이제 사용하는 분이 그 낫을 가지고 숫돌에 막 또 문대요. 이걸 간다 그러죠. 예, 나를 갈아요. 언제까지? 하염없이 갈고는 있지는 않아요. 언제까지 갑니까? 그 쓰시는 분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칼날이 낫의 날이 설 때까지 계속 문대가 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딱 세워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요. 그래 날이 딱 쓰면은 털에 물무지가 딱 밀면 털이 쫙 밀려나가요. 이제 그때까지 날을 세워요. 이제 칼은 낫은 그래 갈면은 이제 갈은 날을 손이 안 닿는 곳에 딱 갖다 이제 걸어놓거나 꼽아놔요. 그리고 칼은 갈아서 이제 다른 사람이 손대지 못하는 곳에 옮겨놓고 예를 들어서 뭐 장칼 같은 거는 칼집에 넣어놓겠죠. 그러면 그 쇳덩어리 언제까지 두드려 맞아야 되느냐. 그 대장장이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담금질과 달금과 이 오암마는 계속 와서 이 칼날을 두들겨서 나를 만들어낼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구세게 하겠다. 그럼 언제 어떻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세게 하겠다. 나를 도와주겠다. 그러면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 아니냐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조금 전에 앉았을 때 무슨 생각을 다 좀 내려놓고 요 말씀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 에이? 앞에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말씀하고 나만 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했다. 그럼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마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자, 성경은 도와줘요.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겠다 했어요. 내가 너를 구세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하나 찾아서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여러분 1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아마 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그래도 한번 찾아볼게요. 찾으셨어요? 네,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눈을 한번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그 다음 좀 건너가서 읽을게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하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르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요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기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의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나의 벗으로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참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대화 속에 보면요. 누가 봐도 이 둘째 아들은 잘못했어요. 맞아요? 나쁜 놈이죠? 네, 진짜 나쁜 놈이에요. 잘못했어요. 그러고 놓고 이제 이 아들이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사건을 놓고 아버지가 아들을 대할 때 갖고 있는 마음하고 형이 아들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맞죠? 자, 형은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 이런 놈을 위해서 아버지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걸 받느냐? 이런 걸 쫓아내고 당장 경상도 말로 펴주게 뿌야지. 그죠? 어떻게 이걸 막 그것도 살림을 딱 날려버려 이놈을 받아 줍니까? 이거는 받아서 안 된다고. 왜? 나쁜 놈이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막 불만을 토하잖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 곁에서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 명을 안 잃고 다 섬기고 살았는데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이렇게 나쁜 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해요? 막 이거는 아들보다 아버지를 더 뭐라 하잖아요. 아닙니까? 맞아요? 네, 아버지를 뭐라 하잖아요. 흉한 그놈들. 자, 우리 마음에 이 큰 아들이 하는 이 마음에서 우리는 동정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싫지가 않는 거예요. 맞아, 저 나쁜 놈은? 이런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맏아들이 아버지와 여러 해를 같이 산 건 사실이에요. 명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산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여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산 거죠. 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가 재산을 가져가서 어떻게 썼든지 얻어 썼는지 뭘 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는 전혀 안 물으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하고 있는 모든 걸 보시고 그 아들에서 전부 다 바꿔주셨어요. 떠나갈 때는 오만 좋은 걸 다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한 일은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고 교회 안에 살면서 20년이 넘도록 저는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2030시대, 어제도 얘기를 했죠? 예, 2030시대, 예, 그 장본이십니다. 20대 구원받고, 저 26살 때 구원받고, 28살인가 제가 성격기를 두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81년도에 구원을 받고, 83년도에 들어와서, 84년도부터 이제 순천에 나가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30년, 거의 제가 26살 때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면요. 저는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선교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었어요. 내가 이제 살았던 삶 다 그 마음으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이 둘째 아들이 한 일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살림 날려버린 일. 그렇죠? 허랑방탕 산 거. 하여튼, 좀 거론하기 좀 거시기 한 만한 좋은 일은 다 하고 댕겼죠. 그죠? 이게 이제 둘째 아들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형이 볼 때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잘못된 일이잖아요. 뭐 하나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아들을 아버지가 섬기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어머니를 섬겼다고 생각했고요. 나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야, 당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에 대해서 원망도 불평도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에서 이게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야 이런 나를 한 분도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네가 맞다 틀려 이 소리 안 하시고 다 받아주셨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제 눈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진짜 어머니 마음에 막 이제 경상도 말로 부에도 지르고 막 억장도 놓고 막 그러면서 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한 번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 받으시고 혼자 눈물을 흘리시면서 삭히셨겠죠? 그러고 가셨는데 그게 딱 보여져서 야 어머니에게 좀 잘해드려야겠다 이 마음이 왔어요. 기특하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둘러보니까 내 곁에 안 계시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께서 내 곁에 안 계시더라고요. 야, 그러면 나를 낳은 그날부터 당신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나의 어머니는 내 육신의 아들 나를 품었고 나를 섬기다가 가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동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주님 당신이 나는 섬겨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는? 그럼 나는 누구를 섬겼냐? 내 생각은 교회를 섬겼고 복음을 섬기고 다 이래 살았는데 이 말씀 앞에 인간 바귀지를 딱 놓고 봤을 때 나는 지금까지 나를 섬기며 살았더라고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싫고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반대 의견을 내놓지. 내가 어머니에게 달라들면서 막 했던 일들이 나하고 안 맞아서 문제를 삼은 거지. 그럼 내가 이 교회를 향해 가졌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마음도 그런 마음이고. 그럼 나는 누구를 섬겼냐? 그러고 보니까 나 바귀지를 섬기며 살았던 놈이지. 이런 나를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끌어안아주고 기다려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육신의 부모가 그런 나를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그런 나를 나는 교회 안에서 한 일이 무슨 일을 한 거 보니까 내 생각은 그렇게 성실히 살았는데 형편없이 산 거예요. 내가 산 거는. 신명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는 목이 부드러운 백성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목이 곧다 그랬어요. 꺾지 않는다. 두 번째,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를 경륵케 하던 것을 잊지 마라. 그 경륵케 했던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금송아지 만든 일이고요. 호렙산에서 그들을 이끌어서 에돔 강야길을 끌고 갈 때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원망하면서 그때 불뱀이 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는 우리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하면서 막 그 박한 식물은 만나였잖아요. 이 시도 우리 말씀이에요. 언제 내가 말씀을 싫어하냐? 마음이 상할 때. 언제 마음이 상하냐? 내하고 안 맞을 때 마음이 상하지. 주님하고 안 맞아서 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내가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말하겠냐면은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날부터 여기 이르는 이날까지 이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됐어요. 너희는 늘 여호와를 순종했다면 참 좋겠는데 거역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럼 나는 내가 본 잣대에서는 나름대로 주를 섬긴 사람인데 말씀에 있는 나박이지는 하나님을 거역한 놈이에요. 마치 둘째 아들이 산 삶이 어느 하나도 내놓을 수 없는 정말 부끄럽고 야단을 듣고 내침을 받고 버려져야 하고 저놈은 창기와 함께 살림을 날려버린 저놈은 이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듣기 싫잖아요. 우리는요. 그게 실제 내 삶인데 그게 내가 살아온 삶이고 그런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한 일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런 나를 끌어안아주고 옷을 바꿔주고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갈아 신겨주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 이건 대를 잇는다는 거잖아요. 가락지를 끼워주더라고요. 그런 나를 아버지는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 교회는, 종은 그런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마음에서 못 받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라는 소형은 정말 형편없는 일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섬기더라고요. 저는 거꾸로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야, 이 교회가 지금까지 나를 섬겨줬구나. 형제 자매들이 이런 나를 섬겨줬구나. 이 교회 안에 종들이 이런 나를 섬겨주고 받아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를 만난 자가 있잖아요. 그 친구를 사마리아인이 찾아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를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 주막에 데려다 놓고 그 친구를 친히 돌봐주시고 그러고 다시 그 친구를 주막 주인에게 맡겨놓고 떠나는 거예요. 돌봐줘라. 그럼 나는 어디에 맡겨져 있느냐? 나를 돌봐주기 위해서 맡겨진 것이 이 교회인데 나는 뭘 하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움직이면 내가 설치면 허랑방탕한 삶이 이게 내가 한 삶이고 그런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한 일은 좋은 옷을 내어다 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이것이 아버지가 하는 일인데 자 나는 지금까지 거꾸로 살았었어요. 성경의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요. 1장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지혜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생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 다음에 28절에 들어가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스스로 지혜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없어질 사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잘 몰라요? 금방 읽었는데 22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람과 금수라 했어요. 맞죠? 금수와 버르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나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까지 섬겨왔어요. 하나님은 날 보고 네 지혜를 믿고 살았던 그 산 자체가 너는 하나님 나를 버리고 네 자신을 지금까지 섬긴 거야. 나는 그 마음을 같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살았지 나를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 날 보고 너를 위해서 살았어. 너는 바꾸었어. 누가 바꾸었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게는 들어와서 안 되는 사단의 생각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 나는 몸이 떠나진 않았어요. 몸은 여기 있었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말씀이 아닌 이 생각과 연결되는 그 고리를 따라 살았단 말입니다. 생각에서 받아지는 말씀, 생각에서 깨닫는 말씀, 생각에서 이해되는 말씀을 믿어왔지 이 말씀 자체를 받아들인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나타나는 삶은 변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고 내 생각에서 받아들였던 말씀에서 변종이 되는 것이 나타난. 나는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왔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이 큰 아들은 지금까지 전혀 그게 없었는데 둘째 아들이 딱 돌아왔을 때 마음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동생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 아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럼 누가 누구를 섬기느냐? 나는 나를 섬기고 살지만은 하나님 이런 나를 섬기러 오셨어요. 이런 나를 섬기러 오셔서 이런 나를 받아주셨고 이런 나를 품어주셨고 이런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나를 의롭게 해놓은 거예요. 이런 나를 온전하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자, 우리 성경 찾아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15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찾으셨죠?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26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 나는 너희를 괴롭히는 여호와가 아니고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몸에 이제 병이 걸렸을 때 때로는 의사들은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도 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그 어떤 부위를 잘라내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환자 입장에서 어떻든지 안 아픈 게 좋잖아요. 안 아픈 거. 그러나 의사는 그 사람의 생명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 환자를 살리는 쪽으로 그 다음에 살리되 최대한으로 건강한 쪽으로 생각을 일을 처리해 나가요. 본인들은 막 이빨이 아파도 진통제 먹고 끝날라 그러지 막 그거 이제 막 팍 이제 막 찢어가지고 안에 막 고름 짜내고 막 아니면 썩은 이빨 뽑고 그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하지만. 그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럼 뭘 치료하시느냐? 이 성에 보니까 13절에 구속하신 백성을 구원을 받은 우리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이끌어내서 그 말입니다. 그럼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때 어떻게 갔었냐? 은혜로 갔어요. 은혜로. 그러고 당신의 은혜로 인도하시되 어떻게? 주의 힘으로 그랬어요.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되어져 가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니까 성결한 처소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 속에 우리를 주의 힘으로 이끌어 밀어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하신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약속된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으로 말려 사는 삶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 너희에게 이 만나를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냐?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던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그 먼 세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가는 그 삶을 깨우쳐주고 싶어서 그 광야의 길로 이끌었단 말입니다.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해준 이야기가 그 얘기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쳐주려고 알게 하려고 이 일을 했다. 이 성경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신다. 그럼 누가? 주님이 하시죠? 당신이 나를 구세게 하잖아요. 내가 구세게 되어드린 게 아니고. 그럼 당신이 나를 종으로 택했으니까 종으로 살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이 나를 붙잡아준다 했으니까.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잡으니까 나도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삼손이 나귀 특비를 딱 잡았어요. 나귀 특비가 삼손의 손에 잡히기 전까지 그냥 특비예요. 버려진 특비. 아무 쓸모 특비인데 그 특비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에 잡혀있는 삼손의 손에 잡히니까 그 특비에까지 능력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겨울철만 되면 막 좀 제게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날씨가 좀 추울 때 이 쇠붙이는 창문 같은 거 많지만요. 문 닫으러 창틀 딱 맞으면 손끝에서 푸른 불이 팍팍 나와요. 여러분 그런 거 나와요? 저는 이런 거 만지면 이제 뭐가 불꽃이 팍팍 튀어요. 그까지는 좋은데 내 손이 찌릿찌릿해요. 예, 손이. 심할 때는 여기까지 막 찌릿찌릿 와요. 그게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겁이 나요. 창문 닫을 때마다 그래가지고 이러고 닫아요. 아마 전기가 밖으로 많이 새는가 봐요, 지금. 내게 있는 어떤 그게 뭐 정전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부위에 붙었을 때 같이 이제 전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잡히는 삼손의 손에 이 특배가 딱 잡히니까 이 특배가 그 능력이 특배를 통해서 나타나서 1,000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준다 했어요. 도와준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잡아주신다면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손에 잡혔을 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어. 그 다음에 이들을 은혜로 인도를 했어.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어디에 그 성결한 처소에다가 나를 이끌어 넣는 거예요. 자, 룻기를 읽어보게 되면요. 나오미가 모압에 내려가서 룻을 만나서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장에 들어가면 그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추수밭에 가서 곧 이삭을 줬습니다. 보리 이삭을 줬습니다. 그가 이삭을 주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요. 맞죠? 볶은 곡식도 얻어먹고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한 움큼 두 움큼 얻고 고랑을 따라 이삭을 줍는 복도 입고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진짜 막 엄청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고 있는 그 룻을 보고 나오미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은 내가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3장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미가 룻이란 여인을 보아스의 이불자리를 들고 그 품속으로 들어가게 밀어넣어요. 이게 이제 3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룻이란 여자 어머니 말을 듣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보아스의 잠자는 이불자리를 들고 발치어서 누워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속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룻이 보아스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기업을 모르는 부분에. 그 다음에 4장은 그 룻이 보아스의 여인이 되어서 보아스로부터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는 일이 일어나요. 자, 거기에 나오미가 룻을 은혜로 이끌어서 그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의 품으로 이끌어놔요. 뭐 하려고? 추수밭에서 보아스의 은혜 입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 3장에서는 보아스의 마음을 만나요. 당신은 우리 기업을 모를 자입니다. 참으로 내가 네 기업을 모를 자냐. 나보다 유력한 자가 있다. 그 자가 네 기업을 모르면 좋으려니와 그가 모르기를 거절하면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맹세하노니 반드시 내가 네 기업을 물러줄게. 그 약속을 보아스 룻에게 해줘요. 그 룻이 처음으로 그 마음에 마음과 마음이 만납니다. 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삭을 주는 은혜 속에서 만족을 살았던 룻을 그 세계가 아닌 이 세계로 이끌어 넣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은혜를 입고 사는, 그래서 물질의 은혜도 있고, 뭐,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크고 저고 많은 어떤 교회 안에 살다 보면 은혜를 많이 입잖아요. 우리 이것을 머물고 싶어 하는데, 하나의 마음을 가진 종은 여기 있는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을 만난 이 세계에 밀어 넣어서 당신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밀어 넣는 거예요. 능력으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막은 지성소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잖아요. 거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딱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거기서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자, 거기 그 처소로 당신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주의 당신의 힘으로 그 성결한 처소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거기에 두고 당신이 우리를 뭐 하려고? 치료하시려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았잖아요. 아들로 살게 하려고. 속아 있는 이 세계를 깨우쳐서 여기서 나를 벗어나게 했어. 누리게 하려고. 내가 산 거는 죄짓고 벨짓다고 돌아왔지만 살림 다 날려버렸지만 아버지가 이 아들 위해서 다 덮어버리고 새 옷 입히고 새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누가 말할게? 그러고 잔치 베풀고 딱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종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가 한 소형을 놓고 보면은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은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떤 마음을 품었든 내가 어떤 소형을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돌아온 그거 하나를 보고 마음을 하나 바꿨잖아요. 내 마음을 믿고 내 아버지를 버리고 내 생각을 쫓아갔던 그거 하나를 간 결과가 틀린 걸 돌이키고 마음을 바꾸고 돌아온 거 하나를 보고 그를 우리를 품어주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걸 보고 슬퍼하셨어요. 그걸 보고 행악의 종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럼 내가 한 게 뭐냐?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돌아왔을 때 나는 여기서 줄에 죽는구나. 내 생각을 따른 삶의 결과가 끝이구나. 망하는구나. 죽는구나.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생각의 결과의 종말을 통해서 내 생각이 틀린 걸 발견하고 그 생각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아버지를, 그 아들을 다 섬겨주더라고요. 우리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이 둘째 아들처럼 내 생각 따라 살면서 마음대로 살았던 삶인데 이 생각에서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마음 하나를 바꿀 때, 돌이킬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한 것에 비하면은 이거는 정말 내가 누릴 수 없는 일이잖아. 왜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땅에 이끌어놓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성경을 한번 찾아드릴게요. 이사야 30장 23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 30장 23절 자, 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네가 땅에 뿌릴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중령에 겨울과 시냇 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면화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기 보면 자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뭘요? 피를 주사 그랬습니다. 자,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지만 피가 안 오면 씨앗은 싹이 안 나지요. 지금이 이제 뭐 댐이 있고 저수지가 있고 또 한일 펌프가 있어가지고 막 물 올려가지고 쓰지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면 가무면 이른 봄에 배추씨 무씨를 밭고랑을 만들어서 뿌려놓으면은 햇빛이 너무 따가워서 그 씨앗이 경상말로 볶여가지고 싹이 안 나요. 그래서 다시 또 장날 가서 씨앗을 사가지고 고랑을 만들어서 씨를 이른 새벽에 뿌려놓고 산에 가서 나무 가지를 꺾어다 막 그게 더 덮어놔요. 그래도 햇빛이 너무 감으면 또 말라 죽어요. 그 나중에는 물을 길러다가 계속 그 땅에다 물을 뿌려요. 그래가지고 농부들이 그 싹을 틔워가지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비가 오면 그 곡식이 사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이 비는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주님이 은혜를 입혀주지 아니하시면 돕지 아니하시면 그거는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도우면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주님이 나를 도우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돼, 안 돼요? 안 됩니까? 됩니다. 내가 형편없이 살아도 주님이 도우면 망해요?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나를 참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주겠다고 했고요. 그 주님이 나를 굳세게 하겠다. 너와 싸우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게. 내가 할게. 그러면 그 주님이 나를 이 가나안 땅에 교회를 데려다 놓고 이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나를 도와주면 이 땅에 주님이 비를 주어서 그 곡식을 자라가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면 내가 엎어지든 자빠지든 뒤로 가든 어디로 가든 돼야 안 돼요? 예? 됩니까? 뭘 돼? 그죠? 안 되지.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된다고 하지만 일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부딪히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어림없이, 문제없이, 편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끌어놓고 하나님은 그 땅에 내가 비를 줄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1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1장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근거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기 보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른비. 이른 봄에 씨앗을 뿔듯 내리는 비를 말하고요. 늦은 비는 가을에 이제 모든 이 곡물들이 가을 되면 벼가 이렇게 있습니다. 섬이 만들어지고 가을 햇빛에 이제 이 섬 안에 알이 차야 되는데 그때 비가 오면 알이 굉장히 성실하게 맺혀져요. 그걸 보고 늦은 비라 그래요. 곡식들은 그때 이제 아주 그 충실하게 열려요. 지금 이제 인위적으로 물을 줘서 그렇게 만들 하죠. 자,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그 일을 돕겠다는 겁니다.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다가 뭘 심어놔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면 거기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고 열매를 맺겠죠? 그럼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그 처소에 이끌어놓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믿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끌고 가시면서 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를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믿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내가 울르는 소리, 내 느낌, 내가 깨달은, 내가 아는 것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그 처소에 이끌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적당한 때에 이른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그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루어줄게. 그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었을 때 그분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나를 그렇게 바꾸어 간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떠나 있으면, 말씀을 안 믿으면 주님 안에 들어와 있어도 내 삶은 여전히 생각 속에서 막 어려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이 처소에 이끌어들여서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살신 이 삶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드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질 때 이 말씀은 일을 시작해요. 자루 속에 있는 씨앗이 자루 속에서 일단 아무 일을 못하지만 농부의 손에서 그 씨가 땅에 뿌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씨앗은 싹이 나고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일을 시작을 해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들어오는 그 즉시 일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세계로 이끌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에서 아버지가 모든 걸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다 줬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누리고 부딪혀서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참으로 도와줄게. 참으로 도와줄게. 그 주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싶어해요.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일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서 생각을 따라 살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리 삶을 살았던 저들인데 거기 틀렸고 잘못된 걸 발견하고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왔던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이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담을 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